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쭉 살펴보면서 일곱 개 인격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 일곱 개 인격체의 나름대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그러니까 다섯 개 인격체를 살펴보았고요. 13장에서 나머지 그 두 개의 인격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개의 인격체를 보면 첫 번째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용, 그리고 어린아기, 여자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였고요. 그 붉은 용은 뭐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것. 그것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했고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 두 짐승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고 깨닫게 하시는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부터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생긴 짐승인데요. 요한은 그때까지 육지와 바다, 공중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짐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적나라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해 몇 가지 매우 분명한 사실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짐승은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통해서 본 왕국을 나타내는 데 다른 짐승들의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말씀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본절에 대한 다른 참고자료와 다니엘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참고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마도 이 13장 2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어요. 짐승의 겉모습이 마치 표범과 같았다. 다니엘서 7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본절에 영어로 표기된 팬터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로퍼드는 그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팬더 이 단어를 더 어찌 보면 선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나 마게도냐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화려함과 발전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어만 하더라도 대단히 훌륭한 언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철학과 건축 양식 그리고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본 짐승의 외적인 모습에는 그리스 제국의 영광스러운 외형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을 연상시켜줍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르되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이게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카르강 뒤화처럼 지구상을 마구 휘짓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이교도 국가의 전형적인 메데바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짐승에게는 메데바사 제국이 누렸던 모든 이방적인 화려함과 부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표범과 비슷하고 두 번째는 곰의 발 같고 세 번째는 사자의 입 같다는 건데 이 사자의 입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랬어요. 제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오늘 이 13장과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 7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독재 정권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밑에 있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 살해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히브리스의 청년을 그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의 막강한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대단한 독재자였습니다. 비록 죄의 사람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발톱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그는 느부갓네살의 전체적이며 독재적인 권세를 통해 다스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독재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세력의 요소는 그를 세워 그가 행하게 될 나름대로 비겁하게도 독재적인 통치를 통해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는 사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단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 가까운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죄악된 인간은 바로 사단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몸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렵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는데 짐승이 죽을 정도로 아주 강타당함을 보게 됩니다. 3절을 읽을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본절은 17장 8절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죽음으로부터 실제 살린 것이 사단이라는 견해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본 두 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짐승이 사단에 의해서 실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고 하는 주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단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단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1절, 25절, 28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들을 조금씩 간추려 본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짐승을 죽음으로부터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들 중에는 짐승이 가롯 유다를 의미한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에 대해 그것이 네로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 당시 같이 진술을 했으니까요. 이런 말을 어거스틴이 했어요. 불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자는 것을 가리켜 로마 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들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행위로 나타난 네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드리라는 것을 항상 예상했지만 그것에 대해 쉬운 말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절에서 짐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3절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의 정부 형태가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부활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붕괴됐지 죽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험부터 텀프티와 같은 것이죠. 텀프티가 담장에 앉았었네. 험프티 텀프터가 떨어져 크게 다쳤네. 모든 왕의 말과 모든 왕의 남자들이 동원됐지만 험프티 텀프티는 원상 회복시키지 못했네. 하지만 저 그리스도는 험프티 텀프티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 계속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두 가지 견해 모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들에게는 격렬한 반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크고 신 보좌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악한 자의 부활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크고 신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았든 버림받았든 그들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죽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단 말이죠. 사단에게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악마요, 파괴시키는 자며 죽음에 이르는 자이지 생명을 공급하는 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짐승으로 유협되는 세계적인 독재자의 통치 아래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통일을 이루게 되지만 본 3절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짐승이 가짜의 모조된 부활을 뭐 이렇게 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짜 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대환란의 커다란 미호, 그러니까 엄청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커다란 거짓말을 믿도록 내버려 두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인데요. 진짜 말세가 되면 거짓말이 통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러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 그리스도의 거짓된 부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욕적인 모방을 나타냅니다. 그날에 저 그리스도가 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도전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세상을 미혹할 만큼 참 이 변장이 강한 거예요. 모방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짓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날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저 그리스도도 행하지 않느냐, 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도 살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거짓된 부활을 행한 사람의 잔인한 권세 아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갈 세상에 다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게요, 이 말세 때 더 흉흉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사람들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합성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생마를 탄 기수는 세상에 거짓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는 적어도 한 1500개 이상의 전쟁에 참여했고요. 약 800개 이상의 평화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데 그의 전체 역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린 기간을 모두 합쳐보면 200 내지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 시대의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가장 부르짖지만 평화 시대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패러독스란 말이죠.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아주 그 명확한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저 그리스도는 거짓된 연단 위에 나타난 평화의 세상에 그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다. 진짜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고 우리가 복음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짓고 나면 더 평화를 정착시키고 뭐 이런 대통령 후보들 그 연설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되냔 말이죠.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1953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보다 무서운 흉기의 개발을 부추기고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함으로 인류를 세계의 일치와 평화의 구현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자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퓨울톤 존 쉰이라고 하는 감독은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또 말을 했어요.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대한 인도주의자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평화와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끝날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교묘하게 설명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마음 좁고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하면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전에는 결코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짓말을 유포시킬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100% 우리가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가 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